자, 얼마 전에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될 과학을 포함해서 많은 과학 채널에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보고 오늘 우리는 재밌는 내용 위주로 실제로 어떤 생명체의 흔적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나사는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화성 표면에서 미생물 생명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 자, 참고로 지금 나사 국장 대행이잖아요. 션 더피 아저씨인데 나사 국장은 어디가 국장 대행이 아니야. 나사 국장 후보자는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제러드 아이작먼의 나사 국장 후보 지명을 철회했는데요. 이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어서 철회한 게 아니냐라는 상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현재 나사 국장 대행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션 더피 나사 국장 대행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의 검증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는 공개할 수 있다. 우리는 해당 발견을 과학계 동료들에게 공유해서 엄격한 검증과 분석을 요청했다. 1년에 걸친 검토 끝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것 말곤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는 진짜로 생명체 흔적을 찾은 것 같아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화성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분명한 생명의 흔적이다. 너무나 익사이팅해. 가슴 벅차기 그지없다. 인크레더블리하게 익사이팅 아니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짜로 생명의 흔적을 나사가 발견한 모양인데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가짜뉴스 아닙니다. 진짜로 화성에 생명이 있었다고? 같이 나왔던 부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우리가 우주에 정말로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에 정말로 혼자가 아니고 화성에 뭔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번 발견은 화성 어디서 찾았냐? 딱 사진을 보셔도 이 분화구처럼 생긴 거 있죠? 요 예체로 분화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 분화구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뭔가 이쪽에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 같은 이게 뭔가 물이 흘렀던 것 같은 이런 자국들이 있죠? 자, 거기에 화성 탐사 로봇을 내려서 뭔가를 찾아봤다는 건데요. 요 예체로 분화구라는 데는 과거에 호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분화구라고 합니다. 과거에 물이 담겨있는 곳 같으니까 뭔가 생명체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도 약간 나왔지만 딱 봐도 삼각주,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물 흐르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뭔가 퇴적된 것 같은 이런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수십억 년 전에 호수와 강이 있었다면은 옛날에 생명체가 미생물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막 흔적이 있지 않겠냐? 해서 로버를 내려서 찾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명체의 기원인 물 흔적 주변으로 오른쪽에 보여있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내려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탐사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생명체 흔적을 발견한 이 로버는 방금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퍼서비어런스라고 합니다. 인내, 인내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자. 인내 로봇인데 2021년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화성에서 정보를 찾고 있죠. 이 로봇이 착륙한 다음에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까 돌아다닌 길을 봤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뭘 찾고 셀카 같은 것도 찍고 분석을 한 끝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돌멩이 같은 걸 찾습니다. 이겁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돌의 이름이 체아바 폭포래입니다. 체아바 폴스인데 왜 폴스지? 하여튼 체아바라는 돌멩이를 찾았어요. 이 화살촉처럼 생긴 이 돌멩이죠. 이 돌멩이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게 작년에 찾아하고 보낸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돌멩이가 생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돌도끼 모양도 아니고 돌도끼 뭐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무슨 그쵸? 여기 뭐 빗살무늬 토기도 아니고 빗살무늬가 뭐 이렇게 있던가 그것도 아니야. 돌 같은데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크기는 1m 곱하기 0.6m라고 합니다. 요 바위를 확대해서 보면 표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제 저 같은 까막눈은 그 선이 있는 건 알겠어. 그 뭔가 퇴적이 된 것 같아. 근데 뭐 공룡뼈, 이게 손가락뼈. 요렇게 손가락뼈일 수도 있죠. 뭐 이게 귀뼈, 요 다리뼈. 뭐 그런 거면은 굉장히 쉽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생명의 흔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생명의 흔적은 나사에 따르면 이 표범무늬, 이게 생명의 흔적이래요. 레오파드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범무늬 흔적. 독특한 광물 패턴이다. 자, 이게 생명의 흔적이라 뭐가 좀 약한데고 왜 그렇습니까? 나세 발표에 따르면 좌우에 하얀색 줄 아까 보여드렸죠. 있는 거 여기. 여기하고 여기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야. 근데 그건 저도 알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뭔가 퇴적이 이렇게 두 군데를 댄 거 보니까 이쪽은 뭔가 흐른 것 같죠? 이렇게. 가운데 뭔가 퇴적된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은 물이 흘렀다는 명확한 증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알겠어. 명확한 증거. 물이 흘렀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표본 무늬는 생명체의 기본 재료인 유기물의 흔적이다. 아, 이게 그래서 그 유기물의 뭐 증거라는데 셜록을 통해서 밝혀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셜록은 뭐냐? 저 퍼서비어런스라는 저 로봇. 로봇에는 앞에 이렇게 팔에 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이름이 셜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왓슨이라는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셜록은 분석하는 장비고 왓슨은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왓슨이 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셜록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셜록과 왓슨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게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긴 팔이 위에 셜록과 왓슨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탐정 듀오죠. 뭔가 찾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저놈이 범인이야. 이러는 건데 실제로 범인을 찾은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도 같이 보셨지만 이 화석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면 생명체 흔적입니까? 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그니처다. 증거 뭐 이런 거야. 그냥 흔적이야.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 활동으로 어떤 시그니처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범인은 아닌데 범인이 지나간 다음에 족적이야. 범인의 지문, 범인의 체, 범인이 지나가면서 스치고 온 흔적. 뭐 그렇다는 거죠. 수십억 년 전 고대 생명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 흔적이다. 걔들의 발자국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그 나사가 그렇다니까 뭐 그런 줄 알긴 하겠는데 이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원래 존재하던 물체가 퇴적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암석 내부에서 뭔가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남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무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치시면은 그 네이처에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네이처 가지고 논문 있는데 참고로 그 문과는 가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요거 이제 교수님들의 그 유튜브를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길어요. 굉장히 긴데 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에서 이런 질감을 관찰할 때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소비하면서 부산물로 만들어낼 흔적이다. 그 증거는 그 네이처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소비하면서 내뿜은 응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끙아라든지 뭐 쉬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 부산물이야. 그 흔적이 보통 이렇게 남들아 지구상에서 보면 화성도 똑같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은 저 네이처 논문 가시면은 뭐 이렇게 뭐 분석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화성 생물체의 잠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물학적 시그니처 같다. 하지만 나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그러면은 과거 화성 수십억 년 전에 생물체가 있었다는 어떤 생물활동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군요. 그때 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저런 거 이제 주식쟁이들이 많이 하거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오를 것 같지만 안 오를 수도 있다. 과학자분들은 보통 저렇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엔 과학자들도 또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잠재적인 가능성이다. 아닐 수도 있어. 이 광물들은 비생물적으로 생명체의 존재 없이 생성될 수도 있다. 롱일 수도 있지만 숏일 수도 있다. 그쵸?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럼 뭐 이걸 왜 발표? 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는 이번 발표를 생명체 발견! 이렇게 안 했어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잠재적 생명체 흔적. 시그니처. 바이오 시그니처. 그것도 포텐셜. 유튜버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잠재적 생명체의 흔적.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지만 결론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나 연구가 필요한 물질이나 구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저 생명체 흔적 발견!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나와서 대박인데. 야, 이런 거 나와서 대박인데. 아, 용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비스무리한 거라도 나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뭐 레오파드 무늬 뭐 그 정도 부산물 이런 거 나왔으면 잠깐 기대했지만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우리가 사는 이번 세상은 이제 그런 설정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아니니까 이런 설정은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나사는 공식적으로 생명체 탐지 신뢰도 평가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7단계를 다 넘겨야 생명체가 있다는 걸 확신을 하는데 신호를 탐지했다. 또 생명체의 시그니처, 증거, 개가 흙고 지나간 것 같은 쉬한 자리. 그쵸? 개가 쉬한 자리가 움푹 패였어. 이 움푹 패인 거는 생명체가 쉬해서 패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 패였을 수도 있어. 하여튼 움푹 패였잖아. 움푹 패였다는 거는 뭔가 신호가 아닐까?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퍼서비어런스, 이 로봇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만으로는 이러한 구조가 생물학적 기원인지 셜록과 왓슨만으로는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봇만으로 안 되니까 그 샘플을 지구로 가지고 와야 된다. 지구로 가지고 와서 과학자들이 딱 열고 하나하나 쪼개고 나누고 해서 이거 생물학적인 증거네 하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직 멀리서 본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 암석에서 채취한 시료를 지구로 가져와서 어떤 과정으로 이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진지 분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나사 발표의 제가 보기엔 목적인데, 샘플을 지구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화성에는 어떤 발사체가 있는 게 아니라 로봇만 있단 말이에요. 야, 로봇 이제 보니까 여기 갤럭시 달고 있네. 죄송합니다. 야, 카메라 큰 거 달고 있네. 하여튼 로봇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얘가 발사체가 아니니까 지구로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자, 그래서 사실은 나사가 제가 보기엔 궁극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서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마르스 샘플 리턴 프로젝트,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화성에 가서 저거를 싣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엄청난 난이도와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사가 발표했던 건데,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는 나사가 수행한 기존 모든 임무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임무가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화성으로 샘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로켓, 뭐 착륙선을 보내야겠죠. 지구에서 쫙 싸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다 재활용되니까 딸라져 나가고, 요 앞에 있는 머리, 요 머리만 가겠죠. 이렇게 화성에, 화성에 가서 요 머리가 팔랑팔랑팔랑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낙하산 피고 뚝 떨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해. 이게 0단계입니다. 0단계. 화세 도착했다 치고, 화세에 도착한 게 나사의 샘플 회수 착륙선입니다. SRL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화성 표면에 내려요. 얘가 샘플을 회수할 비행선입니다. 우주선. 화성 착륙을 딱 해. 그럼 얘가 이제 아까 지금 로봇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봇을 찾아서 그 로봇에 있는 샘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움직여서 로봇을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보조적으로 샘플을 회수하려도 데려가야 돼요. 걔는 누구냐? 요렇게 생긴 헬리콥터 드론입니다. 얘가 드론이 거기 타고 있다가 쿵 내리면은 뚜껑 열리다면 드론이 뿅뿅뿅 올라가서 다다다다다다다 가면서 저기 있어요. 저기 로봇 저기 있네. 저기 있어. 근데 얘를 데려오던지 해서 거기 있는 샘플을 회수해. 샘플을 회수해서 아까 전에 나사의 착륙선, 샘플에서 착륙선으로 샘플을 전달합니다. 샘플을 전달하는데 잘못하면 샘플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용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샘플 용기입니다. 나사가 발표한 샘플 용기예요. 이 용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잘 담아야겠죠? 하나 담아갖고 용기에 넣고 봉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을 회수했어요. 그 다음에 화성 표면에서 지구를 향해서 발사를 해야 돼요. 발사를 해야 돼. 뭐하시지? 여기서부터 일단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거기서 로켓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 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성에서 지구까지 발사가 가능하냐?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화성에 착륙선을 내렸던 그 궤도에 있는 요 관측선, 지구 귀환 궤도선이라 부르는데, 얘한테 발사를 합니다. 여기서 빠샤하고 발사를 해서 얘한테 보내서 요 샘플을 싣는 그 용기가 이 궤도선과 도킹을 하든지, 또는 궤도선이 저 용기를 회수해야 돼요. 화성 궤도 위에서. 이 지구 귀환 궤도선 ERO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얘는 만약에 지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하면 지구에서 화성에 갔다가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최초의 행성 간 우주선이 될 예정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화성에서 저 위에 있는 화성 궤도에 있는 우주선에 샘플을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말 난이도가 엄청난다고 할 수 있고, 이 샘플 용기를 만약에 도킹을 못하면은 우주 궤도에 떨궈야 되는데, 그럼 요 화성 궤도에 떠있는 우주선이 샘플 용기를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처에 가면 어떻게 회수를 해. 회수를 해서 얘가 지구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 때 지구 귀환 궤도선으로 타고 지구로 귀환을 해서 유타주에 있는 훈련장에 안전하게 착륙하면은 이번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자, 미션이 완료가 되는 건데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봤었던 영화 마션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 맷 데이먼이 뭐 감자 키우고 식물 키우고 하면서 화성에서 버티고 나중에 지구로 돌아오는 영화인데 화성에 좌초된 나사의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를 데려온 영화인데 이번엔 마크가 아니라 샘플 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겠죠. 물론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거의 뭐 4, 50년 전에 인류는 달 착륙선을 화성에 보내서 놀랍게도 사람이 내려서 사람이 달 위에서 다시 출발해서 지구로 돌아왔거든요. 수십 년 전에. 달에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지구로 돌아왔냐. 그 달 착륙선이라고 불리는 요 머리가 원래 발사체입니다. 사각탄 다음에 이게 발사돼요. 놀랍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발사되어서 달 궤도에 있던 귀환선과 도킹을 해서 돌아오는 미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화성은 화성 착륙선의 난이도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분간의 공포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화성 궤도에서 화성으로 착륙한 이 7분이 시속 2만 3천 마일로 쫙 떨어지다가 화성에 딱 도착해야 되잖아요. 이거 달에서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다른 게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평균 빛의 속도로 12분 30초가 걸린다. 가까워질 때도 3분 이상이 걸린다. 한마디로 지구에서 조작이 안 되죠. 12분이니까 한 10분 걸린다고 쳐도 이 조작이 잘 어려울 수 있어서 탐사선에 미리 실려있는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알아서 거기서 내려가서 그 7분 동안 알아서 잘 피고 뭐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 화성으로 하강한 이 7분 동안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방법이 없죠. 모든 순간과 모든 움직임은 탑재된 컴퓨터가 명령을 하고 사람이 없고 100% 로봇과 컴퓨터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떨어질 때 그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에어백으로 로봇을 에어백으로 쌌어요. 대충 던졌어. 대충 넣었다 그런 표현이 그래도 에어백으로 둘러싸인 이 로봇을 던지면 얘가 퉁퉁퉁 튕기다가 화성 어딘가에 멈추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하면 고장나잖아. 요즘은 어떡하냐? 저도 이번에 봤는데 와 기술이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성 궤도에서 뭐가 내려오다가 아래로 쏘면서 공중에서 호버링을 하면서 요 내린다는 거죠. 요 아래에 있는 로봇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에 던지면 깨지니까 공중에 잠깐 정지 상태로 떠 있고 줄로 쫙 해서 스카이 크레인이라고 그런답니다. 로봇을 내린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거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요 장면 이제 만든 거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싣고 가서 쫙 공중에 떠서 컴퓨터가 알아서 조작하면서 드론 호버링처럼 떠 있으면서 이걸 쫙 내린다는 건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로 퍼서비어런스가 내려진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이게 도착한 장면이에요.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 내려있죠. 왼쪽에 내려있죠. 얘가 이렇게 내리면서 하고 야, 이게 이렇게 도착을 해. 그럼 여기 딱 도착하는데 성공을 하면 막 와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성공했죠. 야, 기술이 엄청나죠. 보면 그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낙하산으로 하강을 하다가 중심을 잡고 공중에서 호버링하면서 뜨면서 크레인으로 내려갔고 로봇을 내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방금 이제 화성에 그 샘플을 채취한 퍼서비어런스라는 아까 그 로봇이 이렇게 내린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가 그럼 하면 되잖아. 샘플 가서 갖고 오는 걸 하면 되잖아. 이번 발표를 왜 했냐? 중간에 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다 트럼프의 업적이십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에 시작된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의 이번 발견은 화성 생명체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례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업적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에 출발을 해서 발견을 했으니까 가져오는 거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정교하게 따져보자면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한 날은 2021년 2월 18일입니다. 바이든... 그때 이제 도착 기준으로는 그래. 도착 기준으로는 에헤이 무슨 부정탄 누가 도착 기준으로 해. 도착 기준 발사 기준은 지구 발사 기준은 2020년 7월 발사는 아니 왜 화성 도착으로 해. 아니 발사 기준으로 해야지. 그 발사 기준은 그래서 트럼프의 첫 임기 2010년 7월 했으니까 이 역시 그 트럼프의 업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횟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때 하면은 양쪽 업적을 다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이 우주에 화성에 있다는 어떤 발견을 한 역사적인 과학적인 이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사가 굉장히 강조를 살짝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비용이 저걸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 비용이 110억 달러 얼마입니까? 15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고 그 지금부터 준비해도 뭐 204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도 트럼프 임기 내 반환은 불가능해. 하지만 아까 전에 얘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출발을 했지 도착은 그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스탠스는 예산 삭감입니다. 트럼프는 나사의 예산을 대단히 크게 삭감 중이다. 과학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나사 예산을 조금 줄인 게 아니라 박살을 냈거든요. 2025년 7월 나사 임직원들이 보이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 뭐 보이저를 다시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선언이에요. 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은 나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시행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선언도 했기 때문에 야, 저 샘플 가져오는 거 110억 달러 드는데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통과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발표가 이거 최초 생명체 흔적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 갖고 와야 되는 뭐 그걸 만들기 위한 썸씽 그 스페셜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죠. 그래서 뭐 생명체 흔적 지금 보내면 역사적 발견 그쵸? 노벨 우주상 무릉 만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없지만 하여튼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믿을 거는 화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우주에서 화성에 도달할 것이다.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요걸 어떻게 잘 해야 저걸 이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갖고 왔는데 열었는데 야 진짜로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하면은 야 이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발견이 되겠죠. 미국은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나사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랑 함께 합니까? 자 그쵸. 나사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나사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또 다른 생명체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이미 1년 전에 야심차게 출범을 했거든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아 좋습니다. 야심차고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달 화성 탐사 투트랙으로 가겠다. 동시에. 왜냐면 얼마 전에 스타쉽 보냈는데 내후년쯤에 화성 발사하겠다는데 우리한테도 뭐 실을래? 라고 물어봤다. 우리는 달 다음에 화성 그렇게 안 해. 언제 해 그렇게. 단계적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좋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이대로 쭉 가면은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6차 발사가 끝나면 2028년까지 우주 발사에서 수송까지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같이 하니까 나사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사 말고 한국 우주항공청도 같이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외계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이 같이 하니까 화성에서 정말 생명의 흔적을 우리 지구로 갖고 올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